우리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평안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있었죠. 이 청년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 청년도 실은 관심이 있죠. 유익 있게 그 소문들을 듣고 그 사람을 지켜본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니, 가는 곳마다 많은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요. 기이한 이적들을 행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가 메시아인가 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눈먼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요. 앉은뱅이가 걷게 되어지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밤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침뱉음을 당하고요. 채찍에 맞고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해골이라는 이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 있죠. 그때 이 청년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저 예수는 사기꾼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이제는 그의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열심을 냈냐면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 저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열심을 가지고서 저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길래 이제 가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 그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지요. 그길 가운데서 하늘에서 갑자기 이 놀라운 빛이 비추는데, 거기서 이 천둥 번개와도 같은데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 청년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서 고민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을 들었느냐?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부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는 금식하면서 고민합니다. 내가 그토록 이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저 사람은 분명 저주받은 자가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은 어떻게 이빛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답을 얻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이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무엇을 전해줍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에 대해서 전해주기 시작하죠. 사울이 이때부터 이제는 즉시로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다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청년,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지요. 신명기 21장 23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바울은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 형틀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바 고백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는 바 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는데 나는 그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다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방해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백하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여러분, 10월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무엇을 내가 버릴 것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필요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 이런 거 버리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라면은 일단 그거는 안 버리잖아요. 오히려 더 꽉 붙잡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이 밥을 먹는 데에 밥그릇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더 꽉 붙잡잖아요. 이것이 혹시나 내 미래 가운데 배경이 되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더 꽉 붙잡잖아요. 이것이 혹시나 내게 있어서 어떤 유익을,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생명 걸고 붙잡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신뢰합니까? 바울이 신뢰할 것이 있어요. 내가 육체를 내가 신뢰할 것이 있는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신뢰할 것이 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무엇입니까? 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부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 7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실은 이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부터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다. 그 표시를 한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요라고 했어요. 왕족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 기스 사람 사울이라는 왕이지요.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나라예요. 지금은 우리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이 당시 때는 정치 종교가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고요. 정치 지도자는 곧 종교 지도자예요. 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것도 지금 말하면 어떤 급이냐? 거의 국회의원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되어져서 이 율법을 훈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능통하게 이제는 묵상을 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통 이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육신으로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유익되는 것이 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처음부터 뭐냐면은 이 로마라는 제국의 이 시민이었거나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 다 도시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지역 정복민의 아주 높은 귀족이었거나 왕족이나 귀족이었거나 세 번째 아니면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바울의 집안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엄청난 이 가문의 배경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아주 귀족 이런 가문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얘기하죠. 이 바울을 잡아서 때렸던 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7절 가운데 이 유익하던 것, 신뢰할 만하고 이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의 고백이지요. 해로 여긴다. 3장 7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이 신뢰할 만하고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나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 그리고 아주 더러운 배설물로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배설물 끌어안고 이 배설물 금고에다 보관하고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배설물들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똥! 우리 여러분들 이 똥덩어리를 금고에 보관하고 이 똥덩어리를 아주 내가 이렇게 아주 고이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모셔두듯이 중요한 자리에다가 모셔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이것을 버린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지금 조금 쌓은 이 스펙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직장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소연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그거 버려라 그러면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우리 그쵸? 네 대답을 안 들었는데 그거 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전부 다 버립시다. 지금 이러자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지금 다 버립시다. 지금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 직장 이런 거 다 버립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버립시다. 지금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었었다. 바울이 이 모든 것 정말로 아무것도 다 버리고서 사용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 사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자리 앞에 섰잖아요.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이것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것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이것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저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속이잖아요.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엇? 나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눈에 좋은 자로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무엇? 나중심.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심판을, 재앙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그 쌓는 동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셔도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자. 뭐 나중식. 일단 하나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나중심.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난 모습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나중심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도,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도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내게 손해가 오면은 사람들이 바르르 떠는 거 있죠. 왜냐? 내게 손해가 오니까.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그 고집이 안 꺾이는 거 있죠. 나중심. 이 바울은 버린 겁니다. 복음에 방해된다고.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이 부분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나타난 이것 버려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최고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졌는데 이 정치인이 무엇을? 복음을 몰라요. 16장에 무엇입니까? 많은 경제를 얻었는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19장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속인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요. 점술하게 되어지고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거 버려야 돼요. 혹시나 우리는 이런 거 찾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정치 이 부분에 유익된다라면, 경제에 이익이 된다라면은, 혹시나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진다라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자꾸 다른 것 혹시 붙잡지는 않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버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희한하죠. 모든 개인 개인에게 다 와 있어요. 무엇이 와 있습니까? 이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몰라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요 상태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끊임없이 나만의 우상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의 우상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우상들을 자꾸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고통당하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질병, 고통 당하게 되어져요. 이러고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까 싶을 정도로 나는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있죠. 그 뭐 안 믿으니까 그런 건데 지옥이 확실히 없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텐데 자꾸 그 멸망 상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지요.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문화들 그대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있죠. 이것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버릴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대학 청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 20, 20 좀 넘게 또는 어떤 분들은 30 좀 넘게 지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는 커리어들, 경력들, 스펙들 쌓으셨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교회 와서 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정말로 복음보다도 다른 것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왜 버릴 수 있습니까? 붙잡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버릴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누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스도 뭐 저거 믿는다고 됩니까? 아니, 우리가 많은 배경 쌓아야지 뭐 그리 그냥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 세상에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지 뭐 저 교회 가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몇 번 부른다고 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맞아요.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 맞는 거냐?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라고? 생령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저 개나 고양이하고 다릅니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이 세상에 이 사람은 가장 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저 고양이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저 개가 죽은 것도 슬프겠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정말 슬플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복음하는 자는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도대체 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온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밥 잘 먹으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냥 아프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린 거 있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원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물론 우리가 해외 토픽 보면은 가끔 보다 보면은 죽었는데 갑자기 뭐 관에 이렇게 있는데 살아났다 가끔 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죽어요. 그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옷 하나도 자기가 입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숨도 자기가 쉴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 존재가 있어요. 죄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돈도 벌고요. 이 안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요. 이 안에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도 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일어났는데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를 주셨죠. 이 영적 존재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주겠다. 무슨 약속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 어떻게 약속되어졌습니까? 메시아, 그가 올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자.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인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봅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면 우리 여러분들은 제대로 읽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의 희생제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가서 저 광야에서 만든 성막 언약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도피성,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살게 되어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증거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았다, 붙잡는다 고백한 거죠.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가운데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나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이것만을 증거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졌죠. 그리고서 전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를 저 죄에서 완전히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바울은, 이제는 이 복음을 붙잡게 된 바울은 이제는 그 사는 인생이 한 가지로 정해진 겁니다. 무엇을? 표대를 향하여. 우리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붙잡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참 능력을 우리 여러분들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방향이에요. 혹시나 나는 아직 이것을 못 붙잡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요 방향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무엇입니까? 상급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쌓은 공적으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His wor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가 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은 아니지요. 그의 쌓은 공적으로 받는 겁니다. 결국은 상급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따른 행함과 실천과 그 노력과 헌신으로 받는 것이 바로 상급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공적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가운데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명, 이거 주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인의 사명, 이걸 주신 거예요.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지만 정말로 제 인생에 그리스도 만나고서 저는 인생 변화되어졌어요. 저는 원래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실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만 저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도 몰랐던 사람이고요. 실은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실은 말도 잘 못하는 저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앉아있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그러다 자고 그냥 이랬어요. 저는 실은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세상에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냥 대충 막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엇이 나에게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의 소망이 이유가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 복음이 들려진 거 있죠. 어느 날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진 거 있죠. 그동안 재미있는 이야기쯤으로 여겼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말씀이 제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저는 그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렇게 사나 보다 싶을지 몰라도 저는 제 인생 바뀌었어요. 저는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저는 증인입니다. 대단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제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소망이요 이유예요. 이 증인의 사명 주신 거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상급 누리게 되어질 텐데 그 상급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그 삶 또는 전도의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상급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표때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저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겠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가 실은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냐? 너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게 있어서 저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다. 저는 아까 전에도 기도하고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강단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복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나의 이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을 붙잡은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요. 두 번째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는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후대 앞에 렘넌트 앞에 모델로 서고 싶다. 어떻게? 증거 가진 증인으로. 증인으로 서고 싶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의 그 뒤에 부분이죠. 바울이 전합니다. 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한 증인이 되어졌는데 나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본이 되어졌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가운데 두 번이나 이 고린도교회에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 뒤에 부분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전도자 같아요. 저는 실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 실은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고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 청년들을, 우리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예배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 저는 최고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전도의 응답을 보는데 참 감사한 것은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중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대학교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회 안에는 실은 뭐 사람들이 다 완벽합니까? 뭐 실은 이제 뭐 아주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본받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이제 채질 잘 못 벗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를 막 소리치면서 화를 내면은 제 마음에 이 새로운 친구가 그런 모습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처음에 아,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떠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친구가 그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아, 교회 안에서 보니까 뭐 얼마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 넘쳐납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막 험담하는 이런 얘기들 서로 있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런 모습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서 왔는데 렘넌트의 모델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내가 한 일측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어떤 표대 향하여서 달려나갑니까? 아무런 목표 방향 없이 혹시 나아가십니까?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 표대 붙잡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바울과 같이 대단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 축복된 귀한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과 함께 이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이 종의 이 약간의 이 작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까? 흑암의 문화가 있습니까? 자꾸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종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 앞에 이 작은 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종의 이 연약한 삶이 이들에게 모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정말로 이 귀한 바울의 삶을 보며 또한 이 부족한 이 종의 삶을 보면서도 정말로 본받을 것을 본받아 많은 렘넌트들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푯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